오늘 말씀은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생명은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진짜 생명은 내 안에 있어야 밖에 있는 상처가 아물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만약에 내 안에 생명이 약해지면 밖에 있는 상처가 또 다른 상처를 낳고 결국 합병증을 갖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몸이 살기 위해서는 그 몸을 움직여 나가는 근원이 되는 생명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근원이 되는 생명이 있으십니까? 언제 생각해도 무엇으로 생각해도 근원이 되는 생명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뭐라고 합니까?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결국 근원이 되는 생명은 예수님 자신으로부터 나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십자가의 길은 곧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그 생명을 얻었고 그리고 그 생명을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도 친히 주님 자신이 생명의 길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그 생명을 열어놓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를 믿는 자는 그 생명으로 사는 자들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사는 것이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인지 우리가 같이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언제나 항상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 영광스럽다라고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움이 무엇입니까?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을 잃어버리지 않은 상태를 아름답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성은 여성다워야 하고 남성은 남성다워야 하고 군인은 군인다워야 하고 성도는 성도다워야 합니다. 거기에 아름다움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움이 잃어버리면, 다움이 상실되면 아름답지 못한 것입니다. 여성이 만약에 남성다워 보세요. 아름답습니까? 또 남성이 여성다워 보세요. 아우, 너무 힘들지요. 예. 그렇잖아요. 자, 여러분, 군인들이 언제 아름답습니까? 물론 군인들을 향해서 아름답다라고 표현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내용의 흐름으로 이렇게 볼 때, 군인을 볼 때 언제 아름답다고 생각합니까? 군기가 확실하게 들어있을 때, 듬직해 보일 때, 뭔가 확실해 볼 때, 담대해 보일 때, 우리는 군인을 바라보면서 아름답다 표현할 수 있지요. 만약에 겉모습만 폼을 잡는다고 해서 아름답다라고 표현하진 않습니다. 또 흉내내는 것 가지고는 아름답다 표현하지 않습니다. 또 성도들에게 있어서 아름다운 것은 무엇입니까? 성도들에게 있어서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세상의 가치로,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 속에서 멋지게 살아가는 그 삶을 가리켜서 아름답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향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 위하여 몸부림칠 때에 그 삶이 아름다운 거예요. 적당히 세상과 어울려 짝하여 살아가는 그 삶을 가리켜 우리는 아름답다 말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20절 중간에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라고 할 때 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일이 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결과로 인하여 받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아름다운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을 받고 참을 때에 그 순복하는 마음으로 참는 삶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움이 된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움을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세 가지 고난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입니다. 잘못한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당하는 어려움입니다. 당하는 고난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왜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지 마음에 질문이 생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억울한 감정이 우리를 짓누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원망하게 됩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고난을 참아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9절에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어떻게? 아름다우니 말씀합니다. 아름다우니.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것이 아름다운 것이 된대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 흔하게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부당하게 고난을 당할 때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때마다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그것이 아름다우니라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도 참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실 말, 하실 행동, 하실 어떤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억울하게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 상황 가운데 하셔야 될 말들, 하셔야 될 행동들, 하셔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나 참고 침묵하면서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우리도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을 수 있다면 우리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거기서 따지고 피해를 보지 않으려고 분노한다고 한다면 어쩌면 일시적으로는 지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영원한 승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승리를 보장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기가 잘못을 저질러 당하는 고난입니다.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요. 20절 전반절에 보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 결코 아닙니다.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입니다. 만약 자기가 방심하고 주의하지 않고 당하는 어려움인데 하나님께 핑계를 돌린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분명히 이것은 나의 죄로 인하여서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인데 만약에 이 고난의 문제를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시킨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대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종류는 바로 여기에 속한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이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뭐라고 합니까?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용서를 구하는 기도, 그 기도가 아름다운 거예요. 현실에 대해서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했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지 여기서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시킨다든가 무슨 어떤 상황에 어떤 그 일에 책임을 묻는다든가 하는 것은 아름답지 못한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선을 행함으로 당하는 고난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당하는 고난이요. 20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말합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열심히 살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주어지는 고난이 있대요. 그것이 아름다운 고난이래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고난. 주님 아니면 당하지 않을 불이익과 고난의 것들. 주님 때문에 협핍박을 당하고 주님 때문에 오해를 받기도 하고. 이 모든 것이 다 아름다운 것이네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거래요. 결론적으로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이든 자신의 실수로 당하는 고난이든 선을 행함으로 당하는 고난이든 이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하려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도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을 선택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1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일이라고 하는 것이요. 즉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신 그 생명을 붙들고 그 생명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그 삶, 그 삶이 아름다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지요? 우리 예수님은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굳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모진 고난과 핍박을 당하지 않아도 되지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우주 만물을 변화시키고 바꾸실 수 있는 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그 모진 고난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렇다면 이 땅에 오셔서도 예수님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무한한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파워가 있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땅에 오셔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죠. 그런데 주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수많은 고통과 모욕과 침뱉음과 채찍에 맞으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어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 결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을 선택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크게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삶은 의에 대하여 살아가는 삶입니다. 언제나 삶의 기준은 의에 대하여가 되어야 합니다.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을 통해 의로운 자가 되었다고 하는 정체성, 이 정체성이 분명해야 합니다. 이것이 헷갈리거나 이것이 혼동을 일으킨다면 우리는 제대로 주님의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분명한 확신을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온전히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확신은 우리의 행위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때론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때론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하실 것이다. 이것은 의로운 것이다. 나 또한 의로운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대단히 착각이지요. 오히려 의로운 것은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철저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된 거지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기에, 우리가 어떻게 섬겼기에, 우리가 어떻게 봉사했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진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고 그 생명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완전히 바꿔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오늘 성경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신 분명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다른 것에서 헤매이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의에 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다고 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의에 대하여 사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그것은 죄가 우리 삶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삶입니다. 죄가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지 못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가리켜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사랑이 나를 움직이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감동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안에 충만할 때 우리는 그제서야 의를 위하여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마음껏 누리며 생명의 길을 걸어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삶은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을 누리는 삶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여기서 전에는 이제는 이라는 표현으로 확연히 전과 이후의 삶이 달라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길을 잃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살지 아니하고 엉뚱한 곳에서 헤매이는 삶을 살았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바로 길을 잃어버린 삶과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길을 잃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길을 잃어버리면 당황합니다. 긴장합니다. 두려워집니다. 더구나 깜깜한 흑암 중에 홀로 있을 때, 더구나 그곳이 산속이라면,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 깊은 산속이라면 그 공포와 두려움은 이루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주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기 이전의 상태는 우리가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날마다 두려움에 휩싸여서 공포와 그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고 힘든 삶을 살아내야 할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길을 잃어버렸던 경험이 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영혼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감독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살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의 길이지요. 생명이 보장받는 길이지요. 우리의 생명은 죽게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마치 잃어버린 자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 따라가는 삶은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왜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의 감독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다. 누가 우리의 존재 자체를 마음대로 끌고 다녔습니까? 사탄 아닙니까? 사탄이 여러분들의 감정을 휘감았습니다. 정말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살아가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너희 목자,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 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여기서 목자라고 하는 것은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목자는 저 멀리 떨어져서 그냥 바라보고만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목자의 본래의 의미는 뭐냐면 나와 함께 뒹굴고 나와 함께 생각하고 나와 함께 누리며 나와 함께 모든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즉 생명을 온전히 함께 누리는 그 자리에 함께 서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고통당할 때 함께 고통당하시고 내가 힘들 때 함께 그 힘든 마음 나눠주시고 내가 어려울 때 찾아오셔서 내 어깨를 두들겨주시는 분이십니다. 그저 저 멀리에서 그저 나를 바라보시는 그분이 아니라 주님은 목자와 같이 내 삶에 개입하시고 나와 함께 뒹구시고 나와 함께 그 삶을 누리시고 나와 함께 더불어 함께 가시는 그분이십니다.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시는 주님 따라가면 우리는 결코 방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입니다. 여기서 긍휼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모든 예민한 감각들을 함께 누리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예민한 감각이 없이는 못 느끼는 마음입니다. 그에 대한, 상대에 대한 예민한 감각, 그 예민한 감각이 살아있어야 그 긍휼의 마음을 함께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아픈 것을 같이 느낄 수 있고 그가 어려운 것을 함께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그것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전에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라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예민한 모든 감각들을 이제는 함께 누리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쁨이고 얼마나 은혜이고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러니까 영혼의 목자와 감독을 누리는 삶은 하나님과 함께 교감하고 함께 누리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뜻을 알고 오늘 내 삶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중환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시는 그 주님 바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잃어버려 헤매이던 우리의 인생, 갈 길 몰라 방황하던 우리의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참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그 주님의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있는 진리 깨닫게 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또한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고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난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하여나신 후에 내가 천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실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실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생명의 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하기를 소원하는 것은 오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진심으로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목자여 우리의 감독자가 되신 주님의 감사하며 고백하는 은혜의 시간 가집시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